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이 대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밝히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유월절 저녁 식사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그날의 저녁 만찬은 예수님의 때로부터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날과 의식을 제정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았던 유월절 중에 이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그날의 의식은 장차 일어날 매우 중요한 일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 일은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점의 죄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죄인들의 죄책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들을, 죄인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창세전에 작정된 그분의 대속 죽음이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매년 유월절마다 흘렸던 어린 양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리켰고 유월절 제물을 나눠 먹음은 그분을 먹음으로 즉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유월절 예식의 참된 완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는 구약의 의식으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식은 종료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성하신 유월절을 기리는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중보자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거듭남, 중보자의 연합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과 영생, 영화, 중보자로 인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영적 사실, 이 영적 진실을 굳게 믿고 그 진실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옛 유월절 만찬 의식의 마지막 시행은 새 예식인 성찬의 첫 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 성찬식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 교회들 안에서 이어져서 계속 시행되며 반드시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일,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마가복음 14장 21절부터 26절의 이 기록, 여기에 앞뒤로 서로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일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에, 그러니까 22절 앞이 되겠죠? 14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0절부터 26절에 기록이 있고, 이어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이죠. 27절부터 31절에서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신을 예수님의 성찬식 앞뒤에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18절을 보시면 앞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유다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베드로에게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씀을 원문 뜻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쁜 생각을 가지시고 나쁜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덫이나 함정에 빠지게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일어나는 어떤 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곧 당하실 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 그 외에 각종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특권이죠. 그죠? 우리는 성경 기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실제 눈과 귀와 감각으로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당연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고 구원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기적들,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라든가 눈먼자를 뜨게 하는 뭐 실로암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 야 당연히 믿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일찍이 옛 이스라엘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상들이죠,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선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 다윗이 가리켰던 메시아, 그 옛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게 했었던 제사장 아론이 예표했었던 메시아, 옛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바른 길을 제시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예표했던 장차 오시리라고 예고했었던 메시아. 이들은 다 약점이 있었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죠. 장차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였는데요. 이들이 가리켰던 온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온갖 능력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죽음을 죽으셔야 온전한 죄사함이 있고 부활하셔야 영생이 있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마리아처럼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겼던 이 마리아처럼 그분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것이며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이며 그것은 나를 위해 복된 일이며 내가 인정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거기에 함께하고 있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바탕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가룟 유다는 뭐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럴 장담을 할 만한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 가운데서 형과 함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한 고백은 하늘로부터 온 거다. 물론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아, 그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말했다가 또 이제 사탄에게 속했다고 꾸중을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기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무리를 걸은 일, 그죠?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만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상해보면 누군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라! 하고 얘기하면 아마도 제일 먼저 내가 죽겠어 하고 나올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롯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 전에 좀 더 일찍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감췄던 마음을 드러내고 떠났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그 죽음 앞에서야 그 마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살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기운, 거기에 눌려서 여기에 있으면 나도 죽겠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2000년 넘게 흘렀죠. 역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그 역사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앞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을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도 말세인데요. 이 말세가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는 시기, 항상 그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을 구원의 중보자로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 죽음이었음을 고백하고자 하면 온갖 박해와 생명의 위협, 다양한 고난, 미혹, 속임수가 다가와서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 예수님의 경고는 말세에 언제나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희가 다, 아니 내가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고를 이미 들었거나 듣는 중이거나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말세에 항상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시고선 27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냐 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인데요. 결국 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 상황이다. 이 성찬식 앞뒤로 제자들이 이미 배신했고 앞으로 배신하게 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 상황을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말씀을 좀 보시죠.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맞도록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 들으면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쉽게 아실 수 있죠. 목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근데 이게 메시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목자가 이제 침을 당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양들, 그에게 속한 양들이 함께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당시가 가장 선명한 시기이고, 근데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말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기가 이러한 시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에게 속한 남은 자들, 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일로, 나를 위한 일로 그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뒤따른 어려움을 직면하는 일, 이것은 모든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특별히 신자들에게 벌어질 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께도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 주님의 경고,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의 영향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 현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했던 얼굴 표정이 아니네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상하는 표정은 아주 단단한 단호한 표정으로 예, 그렇지, 그런 표정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렇시죠, 그죠? 예.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그럴까요? 그게 문제죠. 물론 우리에겐 제자들 때처럼 공회에 넘겨지거나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거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박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어려움의 상황. 이로 인해서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것을 인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뭐 학교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내가 속한 세상의 어떤 곳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대놓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누리는 것들을 함께 못 누리는 그런 일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번 그걸 해봐야 한다, 너희도 한번 해봐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해봐야 한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말로 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말과는 다른 결과를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에 2000년에 직장에 다녔었어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는 그 직장이었어요. 한 번은 그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있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베트남 그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교사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된 나라여서요, 그 교류 협력을 하느라고 뭐 우리나라 KT라든가 우리 많은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견학하고 또 교육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에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오면은 관광도 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어요. 그 롤러코스터를 생전 처음 보는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만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재밌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무섭다. 처음 타보면 무섭다. 그런데 몇몇 한 20명 됐는데 몇몇 사람들이 아 재밌을 것 같다. 한번 태워달라. 태워줄 수 있는데 진짜 무섭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아닐 거래요. 재밌을 거래요. 괜찮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한다. 태워줬어요. 내린 다음에 멱살 잡혔어요. 왜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무서운 거를.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여자분들은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제 멱살을 잡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해준다. 나는 얘기해줬다. 무서울 거라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신자들을 그가 유다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속한 자인가를 가름하는 그런 시험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사실은 무서운 것은 그 자리에 안 나가는 겁니다. 늘 듣기만 하고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 좀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믿는 자들 함께 있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을 낳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항상 지내면 안 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상황을 여러분께 주시거든요. 상황을 주시면 피하지 말고 나가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과연 내가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그 힘듦을, 어려움을 이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혹시 안 느껴보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전도를 추천합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희 때는 그 세상에 나서 전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경험들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공적인 전도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뭐 친지들 사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잘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믿음이 나의 것인가? 늘 들려서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것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만치 않다. 그게 처음부터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꺼리낌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안 나가려고 하고, 조심스럽지만 현대 교회가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사실은 헤아린다기보다는 그대로 이제 방치해 두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도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내가 과연 목자에게 속한 참 양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동시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실패는요, 우리에게 아 이게 사람의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겪었던 그 경험, 그 나중에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의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살아보자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자들보다 못할 것입니다. 경험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계시와 그 계시를 수천 년 동안 해석해온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결과물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풍성하고 더 세밀하다는 진리의 그런 차원에서는 진리가 그렇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상대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적을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베드로보다 제자들보다 더 낫다. 자질 면에서나 경험 면에서나 또 지식 면에서나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게 우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아니 대부분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경고가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걸려 넘어지리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 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인당하는 그 순간에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궁극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머지 열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다는 그것이 아닌 은혜가 없는 유기자들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가룟 유다는 끝내 떠났습니다. 끝내 정말 참된 빛이요 영광인 그 성찬의 자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겪고 이제 다 포기했다, 이제 다 잃어버렸다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낙심해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실제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이제 곧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더 분명한 것은 뭐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본문의 마가복음보다는 더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과 다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한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호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실패하였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나의 몫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이들이 유다와 달랐다는 점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양,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지 않고 한 100여 년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세상에 그 믿음의 고백을 빛처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 그 안됨, 그 좌절에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부족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기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당연히 이런 실패, 좌절의 경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도 롤러코스터 타보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타본 사람이 저 무섭구나, 저 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스가랴 예언대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것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그 실체감을, 그것이 나의 것임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부끄러움과 실패를 딛고 사도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전혀 물러섬이 없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많이 해서 능력이 배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모습이 바로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앉은 자를 낫게 했을 때 그가 그들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높이느냐? 어찌하여 내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실제입니다. 실제 능력이에요. 그런 신자는, 그 경험한 신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영원히 살리는 죽음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현상교회에 온 교우들이 그런 진정한 믿음, 어디서 들은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하고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서 실패까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못한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주어지는 자리, 비난과 따돌림과 외면과 또 비웃음이 가득한 그 자리로 던져지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릴 그런 연약한 종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실,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또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현장께 온 교우들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정직한 고백을 경험하게 되어서 장차 현장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끝까지 고백하고 전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현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물질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물질이 그러한 믿음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용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